마음 가운데 이 세상 지금 어딘가에 전쟁이 진행 중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전혀 모르겠죠. 예,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TV와 매스 미디어가 없으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지낼 거예요. 그렇죠? 옛날엔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저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지 이렇게 자세히 정말 그 군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보고를 듣고 사는 이런 세상이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들과 또한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질문해서 지금 군대가 어디가 있으며 또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슨 무기가 무슨 폭탄을 투하했으며 또 상대방에서 무슨 작전을 하고 있고 참 얼마나 집요하게 질문들을 하고 알려고 하는지 참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무런 어떤 여행도 없는 것 같고 또 전혀 아무런 요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에 우리 바로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와서 닿기 전까지 내 피부에 와서 닿고 내 실제 내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여러 가지 환난들과 시련들과 어려운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 나의 생애 반경까지 다가올 때 그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든지 슬픔이 되든지 고난이 되든지 아니면 무서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 동네 끝에서 토네이도가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은 전부 다 차곡차곡 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가슴 속에 와서 자기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치기 전까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들은 우리가 머리에서 상식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 속에 사는 것처럼 느끼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만 들어온 지식은 우리를 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유교사변 때 전쟁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고 기차 그 위에 지붕이 올라가서 다 피난가고 떨어져 죽고 굶주리고 전쟁 고아가 수십만이 생기고 그럴 때 그렇게 굶주리고 어려울 때 그때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서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많은 시대 살면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성취와 모든 진리가 한간 우리의 마음속을 수청하는 인포메이션, 지식의 이해 정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변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좋은다고 말씀했습니다. 뜻든 미지근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를 때는 좀 나아요. 그러나 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를 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면 이 세상에 진리가 충만합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 가르침이 다 있고 별 해석이 다 있고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참으로 강수처럼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은혜의 보좌 앞에 늘 가까이 가서 묵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지구 한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참 제가 차를 타고 이곳으로 올 때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가슴을 이 가득 메워오는 그런 감사와 평화와 또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진리를 정말 자기의 것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진리를 알면서 죽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 알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진리를 많이 듣다가 진리에 의해서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이 죽는 것처럼 세상에 불쌍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수 옆에 살면서 실컷 물 마셔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이 무섭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앞으로 전개될지 참 우리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중추를 쳐서 내 속에서 그것이 사상이 되고 생각이 되고 뜻이 되고 의지를 강력하게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소원과 소욕과 정욕을 전부 쳐서 복종시킨 다음에 주님의 하신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진리가 내 속에서 나를 밀어야 합니다. 힘을 줘야 합니다. 내가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키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면서 구원 얻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펴서 좀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의 민족, 자기의 혈과 육을 나눈 같은 종족, 같은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감지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 그가 책망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가 곧바른 기별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깨우기 위함이요. 그가 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성소가 있고 언약이 있고 성경이 있고 메시아가 그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셨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일찍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 같은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열심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런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기를 율법 이외의 다른 의를 주님께서 나타내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저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마귀는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정반대 역사를 이루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교파와 교회마다 요즘엔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거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도 중국 사람들은 자유주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New Theology, 자유신앙이라는 그런 단어를 모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선파, 선파에서 신파. 새 신자야, 파, 파벌 할 때 파자. 신파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kind, new kind. 여러분 모든 교파와 모든 교회마다 마귀는 이러한 이상한 자유주의의 복음으로 옛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옛날은 율법주의고 지금은 어떻게 율법을 폐하는 자유주의의 형편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계속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에 마침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님께서 없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다음에 너희는 안 해도 괜찮다. 내가 다 했으니 너희가 나만 믿으면 내가 한 것을 너희가 다 전가해서 나의 공로로 그냥 구원해 줄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심파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을 잘 이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그 세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원래 정통신앙을 꽤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구 세계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신파의 운동의 가르침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원래 알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말로 텔로스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성취라는 뜻입니다. 성취, 그 의도가, 그 의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의를 이루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입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서 좀 여기에는 그 말씀의 문맥이 좀 이야기가 좀 까다롭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빨리 내려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죽음을 죽어주십시오. 빨리 내려와서 십자가에 좀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누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빨리 내려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입니다. 또 누가 지금 무덤 속에 내려가서 예수님 빨리 부활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셨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믿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소식으로 진리로 우리 이미 귀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믿기 위한 모든 일이 다 지금 준비되고 역사가 다 이루어진 상태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내려와 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 빨리 부활해 주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미 다 하셨으니까 이미 다 이루시고 다 역사하시고 다 이루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그저 그 주께서 해 놓으신 구원의 보장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이미 들려졌고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들을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다. 이미 복음이 너에게 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세상에 어디에나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가는 곳마다 다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진리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듣고 깨달아서 교회 오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미 이 진리가 너희가 들었고 너희 마음속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그 들은 바 모든 진리를 들은 마음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의해서 그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간 그 진리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번 주일에 말이죠.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저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자꾸 주장하는 것은 목사님 성경에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 보십시오. 목사님 못 봤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제가 봤죠.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제가 읽어봤습니다. 목사님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단순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뭐 자꾸 순정, 열매 자꾸 말하시고 성을 말씀하십니까? 그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항의를 해요, 저한테. 그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한 30분 동안 이제 애를 썼어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세요. 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명기 30장이라는 말씀을 좀 가서 잠깐 보고 좀 돌아오십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아까 로마서 10장의 그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한 말을 빌려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지금 이 모세가 무슨 말씀합니까? 오, 주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는 말씀과 또한 그에게 그들이 그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또한 불순종하면 화를 얻는 그런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을 이게 설명하고 있죠.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만면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다 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오 율법을 폐하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고서 무조건 마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구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율법을 이루는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게 하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계명 아닙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고안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까 신명기 30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것은 여러분 예레미야 서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또한 에스겔 서에도 있고 여러 번 나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서에도 나오고 그 뜻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거듭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듭나라, 회개하라, 세상을 포기하고 버리라. 그 말이 마음을 바꾸라. 그 뜻이 마음에 할례해라 그런 뜻입니다. 할례는 어릴 때 어린아이의 고추의 끝을 자르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잘라서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할례를 의미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욕심과 모든 고집을 잘라서 버리는 것을 마음의 할례로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절에 보세요. 저 로마서 10장 9절로 돌아가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마스터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을 때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시는 왕으로 주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살리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런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옛 생애에서 죄에서, 죄의 올무에서, 죄의 습관에서 주님께서 해방해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서 새로운 자로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저 예수님을 그저 마음가운데 동의하고 어떤 지식적인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 훨씬 이상의 의의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내가 할 수 없어 주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분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이거 오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건 아니고 무엇으로 믿으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라고. 마음으로. 여러분, 참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바탕으로 바뀌면,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이유로 바뀌면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만약에 한국에 한 큰 범죄한 죄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 감옥소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통을 벗겨 이제 눕혀놓고 채찍으로, 여러분 그것을 플라깅이라고 하죠. 플라깅. 옛날에 그저 이 미국에는 한 청소년 남자아이가 저기 싱가포르에 가서 그만 페인트를 가지고 그냥 차를 수십 대 갖다가 막 그냥 페인트를 막 칠했어요. 그리고 또 막 칼을 가지고 막 긁어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칼로 긁지 않고 페인트 칠을 하고 다녔을 때 재미로 말이죠. 그랬을 때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 학생이 미국 아이이기 때문에 훈방해서 용서 줬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면 말이죠, 이제 길 걸어가다가 침 뱉든지 끔을 뱉어도 벌금입니다.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려요? 영창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그 거리가 아주 깨끗합니다. 정말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다니면서 이제 또 페인트로 그냥 막 차를 막 칠하고 또 막 칼로 막 긁었습니다. 두 번째 잡혔습니다. 그때 이제 public sentence, 이 공개 처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일곱 대를 선고했는데 두 대를 감해가지고 아마 다섯 대인가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거 맞고 막 죽는 줄 알았죠. 그 아이가 한번 긴 채찍을 치면 그 거의 끝에 좀 뭐 달려 있기 때문에 치면 살점이 막 떨어져요. 막 촥촥 손을 내면서 막 이 덩어리가 쭉쭉 찢어집니다. 피가 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맞을 때보다 맞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그냥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했었죠. 한번 미국에서 이제 그 장면을 미국 신문에 보도해가지고 미국에서 말이죠 막 항의하고 난리를 했어요. 근데 그 항의한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싱가포르에 가봤으니까 싱가포르 있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세상에, 아니 미국에는 세상에 이렇게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째 한 번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혼을 내주는데 이거 가지고 다 미국 전국이 그냥 떠들고 뭐 항의하고, 참 저러니 어떻게 미국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다 웃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이죠, 한국에 한 범죄인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요즘에 칼기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성기에, 여름에 제일 비쌀 때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여러분이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중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비키라고 하고 여러분이 대신 옷을 벗고 가서 그 사람 대신해서 한 12대를 맞고 오시겠습니까? 하실 만한 분 계세요? 안 하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이 꽤 많이 질문하고 다니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도 안 하는데 그거 그런 바보짓은 절대 안 하는데요. 아무도 제가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할 때 하겠다라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우리가 그런 일을 절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천면피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매를 맞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제 거기에 이제 등을 대고 매를 맞을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받고 생각해버리면 그 픽처리 그 사진이 전적으로 달라져버려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적어도 저에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거기에 누워있다면 전 갑니다. 두 손목을 자른다고 해도 전 갑니다. 대신 전 갈 겁니다. 전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대신 맞을 겁니다. 제 돈을 제 주머니에서 제가 꺼내서 제가 가서 대신해서 저 맞을 겁니다. 왜요? 제 딸이기 때문에, 제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니까. 그 아이의 고통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대신 고통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구원의 의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공로를 해보려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닿아요.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을 깊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마음속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동하고 바꾸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충동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마음으로 믿으면 내 속에서 죄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가고 잘라져 나가고 왜? 사랑이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나갑니다. 우상이 나가고 내가 좋아하던 과거의 죄악의 모든 올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게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계명을 지키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연결지어지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의가 의가 내 속의 생각과 사상이 된 그 의가 자연히 내 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내 행동화 내 태도와 그렇죠? 내 생활로 겉으로 발설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속에 의를 이룬 사상과 생각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속의 감동이 성품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입으로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의 열매가 자연히 겉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태도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그 중국에 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상해를 들려서 제가 한 목사님 만나서 제가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아침 일찍이 이제 나와서 비행기를 타러 이제 공항에 오기 전에 잠깐 상해에 있는 임시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옛날에 그 상해 임시 정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 대통령이 있었죠. 이승만 그 대통령이 또한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신익희 씨, 또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 말입니다. 제가 그곳에 잠깐 들려서 제가 구경을 좀 하고 왔어요. 거기 가니까 정말 각 그 옛날 임시정부 때 수고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다 거기 붙어 있고 그들의 글들이 그들의 필체가 다 전시돼 있고 또한 사진들로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또 얼마나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쭉 설명한 그런 장면을 제가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좀 부담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애썼던 분들이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했던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공로를 세우고 애쓰고 정말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분들이 국가가 독립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로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알력을 가지고 사실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뒤에 있는 우리 한국의 이 역사의 야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백범 김구 씨는 저기 북한 쪽으로 올라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신익희 씨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암살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의 방법 말고 인간은 인간의 방법과 계획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노력과 주님의 헌신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이 마음으로 믿게 만들고 의에 이르게 만들고 나중에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읽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흥미가 없고 이건 읽어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읽어드리는 경험은 제가 아마 참 드문 그런 경험인데 제가 이번엔 좀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 그게 무슨 삶인가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하이딩 플레이스의 저자인 코리 텐붐 여사가 쓴 짤막한 이야기인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상하시고 수염이 많이 나신 아버지의 가게에서 조수로서 일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을 때부터 나에게는 행복한 나날이 밀려왔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물론 가게 자체가 마음에 들었다. 가게의 분위기는 매우 독특했다. 나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수줍음과 어색함을 점점 극복해냈고 사람들에게 팔목시계나 벽시계를 파는 일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시계를 만들고 수선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바빴다. 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긴 하셨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어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언젠가 큰 돈을 지불할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던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와 매우 비싼 시계들을 구경했다. 나는 한쪽에 물러서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그 손님이 나누는 대화에 온 신경을 기울였다. 좋은 시계군요, 텐붐 씨. 그 손님은 매우 비싼 시계를 손에 들고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시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부유한 손님이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 두툼한 지갑 속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을 보고서 눈을 감고야 말았다. 나는 밀린 돈을 지불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며 지난 수주일간 걱정했던 짐을 벗어버리는 홀가분함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 손님은 감탄하는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 여기 할렘에 훌륭한 시계 제조공인 벤 호튼지라고 있다던데 혹시 아십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실로 아버지는 할렘의 거의 모두를 알고 계셨다. 특히 시계 제조공들은 모두. 벤 호튼 씨가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나는 계속 그 집과 거래를 했었지요. 그런데 아들에게서 산 시계가 전혀 가지를 않더군요. 세 번이나 수리를 맡겼는데 고칠 능력이 없나 보더군요. 그래서 다른 시계점을 찾아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계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은 조끼 주머니에서 큰 시계를 꺼내 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럼 제가 좀 살펴볼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시계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조종하시더니 그 손님에게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실수가 있었군요. 이제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젊은 시계 제조공을 잘 알고 또 믿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아버님처럼 이름을 날릴 겁니다. 염려 마시고 혹시 그 사람에게서 산 시계가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정성껏 돌봐드리겠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드릴 테니 제가 준 그 시계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큰 반감이 생겼지만 조용히 아버지가 시계를 돌려받고 돈을 그 손님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손님은 정말 고맙다는 듯이 자신의 습관에 따라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때 나의 가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쇠퇴 안경을 쓰신 눈으로 나를 조용히 바라보셨다. 코리아, 아버님이 입을 여셨다. 너는 벤 호튼 씨의 장례식에 내가 성경을 들고 간 것을 기억하지? 물론 나는 그 일을 기억한다. 할렘의 시계 제조공의 장례식 때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성경을 앞에 놓고 조사를 읽으셨지 않은가. 아버지는 동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계시고 또한 훌륭한 설교가이시기도 하셨으며 그러한 기회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설교하셨다. 코리아, 그 젊은 시계 제조공이 자신의 부유한 고객을 텐붐 씨가 뺏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중요한 것과 같이 주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또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보살피시지.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아버지가 올바르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자신이 나만의 고집센 방법에 따르는 맹목적인 결심을 버리고 아버님과 같은 신용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네, 아버님,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리고 나는 지상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큰 얘기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이제 세상의 끝이 다 다가왔고 이제 하늘의 중보자가 없어지는 그런 환란이 생길 것이고 하늘에서 각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참다운 믿음이 있는지를 하늘이 조사하고 심판할 것이고 또한 우리 속에 참된 하늘에 가서 거룩한 천사와 살 수 있는 그런 품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심판하는 일이 곧 생길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믿고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남을 비난하는 일에 입이 빠르고 남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예?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우리가 정말 믿었으면 정말 인격을 서로 존중할 것이고 정말 믿었으면 우리가 서로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할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믿음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 이렇게 눈을 내려까요, 이렇게. 여러분 그건 분명해요.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해서 믿음이 생기면 어느 정도 지나서 자기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온 다음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멸망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날 통해서 정죄가 나가는 것 같고 참 이상해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고 그게 율법주의요. 그게 율법주의. 예수를 진실로 모르는 경험들이에요. 그것이.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를 그저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 혁명이 생기기 때문에 남들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데 우리의 생활과 계획과 남을 취급하는 것과 장사하는 것과 직장 생활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시인하고 입에서 주님을 높이는 생애가 우리의 열매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믿기를 선택하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관찰하고 이해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복받치는 감동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리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열심이 있으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저 피상적으로 어떤 일에 동의만 하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저를 회개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 복음에 눈을 떠서 너무 감사해서 마음속 깊이 믿어서 정말 우리 마음과 사상과 생각이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긴 그 의로움이 우리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바깥 열매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남들을 취급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서로 우리를 대접하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남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쉽게 그저 이기적으로 살짝 구원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마음속으로 믿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가 남들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보여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많은 영혼들이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 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